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우리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상고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그 샘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설교자가 단에 서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입술과 또한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던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다소 사람 사울의 회심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누가는 이 바울의 회심을 사도행전에서 세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과 22장과 26장에 걸쳐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바울의 회심이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복음의 전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그 초점을 맞추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었는데요.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핍박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땅으로 전파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그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장차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될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부르신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고 또 10장에는 실제적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을 다루기 전에 이제 9장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는 데 있어서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그 진리는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그 바울이 그 회심한 그 사건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건이기는 했죠. 일반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거나 빛을 보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있어도 극히 드문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그것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긴 하지만 그에게 임한 은혜가 특별한 은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임하는 그 은혜에는 전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사람의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얼마나 신비한 구원입니까? 그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라서 구원을 얻지 않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것이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미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을 읽어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 바울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바울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초점이 아닌 거예요. 9장의 초점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가운데서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바울의 구원과 비교할 때에 가치가 덜하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 70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 가론 유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할 텐데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항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특별한 사랑, 바울만 특별한 은혜를 받고 회심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동일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변명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것은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또 그것의 가치를 그가 충분히 정말 온전히 누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지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바울이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부여 보시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고 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가서 최선을 다해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 볼 일 없게 내 구원이 얼마나 뭐 특별한 것이냐 정말 하찮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땅에 묻어뒀죠. 그때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또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모든 성도들의 그 구원 하나하나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한 감격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증거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래서 첫 번째 회심의 그 증거는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에 그 첫 번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회심을 한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그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거기에 전념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했던 그 기도는 매우 형식적인 그런 기도였을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선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기도, 생명력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그런 기도를 그도 했을 텐데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고 진실된 기도였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3일간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본문 9장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 생략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회심할 때에 6절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전에 그 5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음에 그 한 단락이 개역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수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수 성경에 보시면 또 킹제임스에 보시면 그 생략된 그 단락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놀라서 떨며 가로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비로소 그가 회심할 때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사울은 주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가 안수할 때에 자신의 시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도는 참으로 회심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 또한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는 환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이나 또 사도행전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랬고 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환상을 봤죠. 그래서 환상 중에라고 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보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약물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을 강조하고 또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길을 친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교회의 집사와 장로들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그를 부르셨고 또 바울의 회심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하시며 친히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동일한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심의 두 번째 증거는 성도들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첫 번째 회심의 증거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라고 할 것 같으면 두 번째 그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핍박의 대상이었죠. 그들을 염병이라 전염병과 같이 결코 퍼지게 놔둬서는 안 되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혐오의 대상이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비로소 그들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들과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한국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 워싱턴에 있는 한 그 유명한 고등학교 출신의 그 여학생이 이제 한국 언론과 또 미국에 있는 그런 언론을 향해서 그 거짓을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미국 그 아이비리그 두 학교에 합격을 했다는 그런 합격 증서를 위조하고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막 대소 특필 해가지고 뭐 천재 소녀가 났다 해가지고 그 미주 중앙일보 또 한국의 여러 신문에 한참 동안 그 오르내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학생이 부모의 그 푸시죠 압력에 못 이겨서 가짜로 이제 자기 그 성적을 조작했고 그리고 합격하지도 않은 그 합격 증서를 위조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학교에 두 곳에서나 합격을 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명문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문 학교를 통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뭘 배우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꽂는 한 가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지도자들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학교에서 만나서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도 아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텐데 회심한 이후에 정말 누가 진정한 존귀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벌레와 같이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들이며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정말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며칠을 묵으면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애틋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 한 구절에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그들은 나의 기쁨이요 너희들은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또 베드로가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이 존귀하고 제사장같이 성결한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라고 이 베드로 또한 주의 백성들을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아나니아가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가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여 라고 아나니아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여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을 그 존귀한 무리 가운데로 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실 이때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였고 그들을 핍박하였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가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자신이 지난날에 저질렀던 그 모든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형제여 하며 이 교제의 악수를 내밀었을 때에 아마 바울의 그 마음에는 그 뜨거움이, 그런 감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이제 두 번째 그 회심의 특징인데,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바울을 부르셨죠. 계속해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 그리고 직접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실 때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인물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바울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직접 어떤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는 데서 나타나는 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필요한 모든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통해서 또 안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를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저지른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또 다메섹에 그 기록에 보면 그 한 3, 40개의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큰 도시가 이 다메섹에인데,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들 또한 이제 그 교제에 그 악수를 청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바울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숙한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회심하게 될 때에 두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가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그래서 장차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언급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은 너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1855년에 그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제 신실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데이 스쿨에서 한 어린아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1855년에.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떠한 일을 행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한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전도자 D.L. 무디였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신실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을 때에 그 아이가 자라서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들의 그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그 몸으로 그 영광의 그 변화를 또 이루실 것을 저희들이 또한 바라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이 신비로움과 이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난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울이 자신의 그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겨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분량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심을 깨닫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또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을 알고 성도들의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교제해 나갈 때에 우리 모두를 더욱 완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